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장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하시죠. 약속 이전에 이들에게 한 가지 경각심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이다. 들어가면 거기에는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중우장대하고 그들이 거하는 집, 쌓아놓은 성은 하늘에 닿을 듯 크고 강하고 높을 것이다. 그런데 겁먹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서 처치할 것이고 멸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공의롭거나 너희들이 그들보다 강대할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었거나 그럴 만한 정의로움이 있었거나 해서가 아니다. 오직 내 능력과 내 은혜로 너희들을 그 땅에 드릴 것인데 그때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마치 내게 조건이 있어서, 내게 실력이 있어서, 내게 근거가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요즘 잘 살죠. 잘 살게 되었어요. 보편적으로. 나가보면 그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해주신 것만큼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우리 개개인이 뿌리 깊은 그 아담의 속성 때문에 우리 민족이 똑똑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해서 우리가 이만짝 살게 되었다. 물론 일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세계 지구를 놓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잘 될 조건보다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도 그렇고 우리 민족성도 들여다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훨씬 많은 나라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초마다 하나님이 친히 덮어주고 막지 않으면 진작이 나라가 요절이 나도 진작이 났을 조건이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분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진배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속에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그걸 늘 잊고 살아요. 내게 무슨 근거가 있고 내게 무슨 조건이 있고 내가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폼 잡고 목회하는 줄 착각을 해요.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기도해줘서 은혜로 버티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항상 잊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그 땅에 들이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성경을 보시면 이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 민족은 어느 민족을 얘기합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둥지를 틀고 우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섬기던 가나안 일곱 족속을 얘기합니다. 근데 일곱 족속은 별개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몰아내는 겁니다. 악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5절을 보실까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무슨 이유가 또 하나 등장합니까? 첫째는 그들의 악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약속,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절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여부와도 상관없이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걸고 꿋꿋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이 땅을 이미 아브라함 쪽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에 대한 그 단어적 이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수아에 보면 조상들과 함께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 출신의 우상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소명이라는 방법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신을 걸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던 거짓말을 했던 연약해서 넘어졌던 상관없이 상관없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 반드시 백성답게 만들 것이고 너를 네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인 대표자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의 정체는 얼마나 이 믿음이 하나님의 홀로 하시는 역사요 은혜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미 이 땅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만한 조건이 있었고 근거가 있었고 실력이 돼서 이들을 그 땅으로 들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은 누누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조건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여신 것은 이 하루가 가나안의 땅이에요.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은혜로 침공해야 되는 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가나안은 조건절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라면 우리의 책임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땅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되냐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이 요구돼요. 이 책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몇 군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게 짐승에게 쓰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 당시에는 짐승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뭘 시키기 위해서요? 주인이 의도한 대로, 주인이 부탁한 대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데, 어느 짐승이 주인이 멍에를 씌울 때목 먼저 들이대고 씌워주세요. 이런 짐승 본분 계세요? 없어요. 버팁니다. 싫어서. 막 도리질을 하고 버텨요. 그래서 억지로 멍에를 씌우죠. 그리고는 주인이 의도한 밭갈이를 시키는 겁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지워지는 짐을 지기 싫어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곳곳에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는 은혜인데 그걸 지기 싫어하는 모든 삶의 태도를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 앞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뭘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다. 자, 그리고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순종하였음이나 거역하여 왔느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자, 여길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업을 삼으셨어요. 누구의 기업이죠?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기업으로서 해야 될 시대적 사명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어떤 책무가 있단 말이죠.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거역해 왔어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왔어요. 은혜를 주었을 때는 책임이 수반되는데 그 책임을 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를 뭘로 불러주고 있죠? 주의 백성, my people, 나의 백성, 나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는 공동체는 내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업은 내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가리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은혜로 들어가는 땅인데 그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건 뭐죠?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들어야 될 용어인데 책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책임이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것은 맡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맡긴 일을 하는 게 책임을 지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비전 또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의 비전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합일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내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꿈이 돼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긴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불편한 일을 맡겼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불편한 인간을 맡겼을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게 맡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 맡겨진 게 분명하다면 그건 내 소명이 돼야 되고 내 꿈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을 꺾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이시죠? 여기가 네가 갈 땅이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리고는 그 땅이 바울의 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기업 또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도대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임이라는 게 뭘까요?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한번 열어보십시다. 2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명확해지죠? 우리를 왜 족속을 삼으시고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나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토록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는 보통 비전 하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즉각적인 효율이 발생되는 그 어떤 것으로 비전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훨씬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비전일 수 있어요. 지난 주일 밤 호세아서 강해 속에 제가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길가에 묵묵히 서 있는 표지판과 같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손님들이 나그네들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나그네가 지나갈지 모르고 어느 때 길 잃어버린 자가 표지판을 찾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자기 삶의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맡은 일이에요.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군인은 군인의 위치에서. 경계변 수치기로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근무이탈입니다. 경계가 뚫리면 경계 안 선 병사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계를 믿고 쿨쿨 단잠을 이루던 내무반의 동료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다 죽어요.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그래서 제사장 시대의 경계병으로 부르신 겁니다. 회복을 위한 일곱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모든 인류의 타락이 자기 자리 이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중요한 책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번듯한, 보란듯한, 그럴듯한 자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신 소명들이 다 있잖아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 자리에 표지판으로 서는 거예요. 주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날리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이 오든 가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누가 또 긁어서 화가 나고 열받고 아내 이루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아내 그래서 아내질 삶이 없어요. 왜? 맡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죠. 이게 맡긴 일이라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맡은 일은 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나 정말 이 일로 평생을 살기 싫은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정말 목사의 자질이 있나? 이런 걸 덜 물어요. 보면 없어요. 제가 저를 봐도 자질이 많이 부족해요. 인간성도 부족하고. 그런데 어쩌다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물론 보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 새날은 가나안 같은 날이에요. 거기에는 중후장대한 아낙작손들이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퍼런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은 뭐 그렇게 센치 있고 낭만스러운 땅이 아니에요. 아낙자손이 기다리는 땅이에요. 세속의 물결과 우상의 가치와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하는 땅이에요. 낭만스럽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로 들어가는 땅인데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오늘도 그 부르신 하루의 소명 속에 여러분들이 건강히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캠퍼스 전도 수도권 군성교 모든 교회 일정을 위해서 또 자신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도 주실 새날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 중후장대 아낙자손이 기다리고 있지만 은혜로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맡은 자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표지판처럼 묵묵히 비바람을 맞서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통성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